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잦은 실수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혜가 좀 더 어두워지고 행동이 둔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생각과 몸이 일치하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실수를 연발할 때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거나 실수하지 않거나 과오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요. 어떤 경우에는 오래 사귀던 사람인데 바로 앞에 서 계신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서 크게 실례를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음속에 이건 사과다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불현듯 입에서 배다 하고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줄 생각했는데 그 장담도 하고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낭패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뭐 이루 열거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종류의 사건들, 일상생활들 속에서 우리는 참 허물이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누가 나는 실수가 없고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두 가지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교만한 죄를 짓고 또 한 가지는 위선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다 말하는 그 순간에 그는 온전치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늘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나는 절대로 온전치 않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 그 누구보다 내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프랜시스가 한 번은 길을 가다가 길 한쪽에 불량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가까이 가시지 말라고 저 사람들은 불량한 사람들이니까 혹시 가까이 가셨다가 봉변당하니까 가까이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그래 프랜시스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를 저 사람들에게 주셨더라면 저 사람들이 나보다 몇 배는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분은 자기의 부족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현자가 되었고 자기 혐오를 깊이 인식했기 때문에 더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회칠한 무덤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많이 책망하십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도리어 나중에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어째서 너희는 자기 눈에 있는 티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는 그렇게도 잘 보냐 하고 자기에게 대해서는 무감각하면서 타인에게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했던 그 당시의 소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그 위선을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그만큼 자기를 보는 또 자기를 깨닫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는 볼 줄 알면서 제 눈 속에는 들리는 들보는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사람을 바르게 보고 판단할 줄 아는 그 능력이 자기를 보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 우매하고 자기 인식에 있어서는 허물이 많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내가 내게 대해서 관대한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관대해서 혹 어떤 허물을 보더라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완전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한없이 용서하시는 법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별히 사회적으로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한 사람들이 재기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장장치들을 많이 만들어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그 율법서들 읽어보시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딱딱하고 비판적이고 무엇이든지 정죄하려 하고 그렇게 하는 말씀들로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당시 사회로서는 파격적인, 아주 파격적인 용서와 관용과 배려 이런 것들이 그 율법 말씀 속에 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그 빚진 사람이 뭐 담보를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 담보를 해놓을 게 없으니까 그 사람 입고 있는 겉옷을 담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겉옷을 담보 잡았던 그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돈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담보물을 그냥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겉옷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담보를 잡았으면 해가 지면 돌려주어라. 왜냐하면 그 겉옷이 이불이 되기도 하고 그 겉옷이 잠잘 때 깔고 자는 침상이 되기도 하고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생각에 그건 기본적인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돌려주는 게 맞다 그러셔요. 농사를 지을 때도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추수할 때가 되면 밭 모퉁이의 일부는 거두어드리지 않고 그냥 밭에 둬야 됩니다. 또 이삭이 떨어지면 이삭 줍기를 주인이 못하게 하고 그냥 버려두게 했습니다. 그건 다 지나가는 길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많은 보장제도를 율법 속에 많이 담아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도피성 제도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도피성은 쉽게 말씀드리면 실수로나 의도치 않게 정말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정식 재판에 의해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을 가리켜서 도피성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필요했던 것은 소위 말하는 유목민들의 보복의 관습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유목민들의 법이 상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유목민들의 보복법이었어요. 이런 웃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이로 시내 교통이 복잡한데 잘못해서 뒤차가 와서 내 차를 쾅 하고 뒤에서 추돌해서 들이받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경찰 부르고 보험회사 부르고 복잡하잖아요. 그 나라는 좀 간단하답니다. 앞에 서 있던 차가 뒤로 돌아가서 뒤에 받은 차를 한 번 더 쾅 하고 받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받은 만큼 주면 끝난다는 거죠. 소위 이것이 말하는 보복법, 유목민들의 보복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해 보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 율법의 말씀 속에 당시 유목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인식된 이 보복법을 하나로 받아들인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받은 것 이상으로 과다하게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눈은 눈으로 꼭 갚아라는 말씀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당했으면 그만큼만 갚아야지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내가 피해를 입은 것에다가 내 기분 나쁜 것, 마음이 상한 것, 사회적으로 망신당한 것, 이 모든 것이 한 대에 어우러져서 더 큰 복수로 갚아야 속이 시원해지는 속성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보복법을 율법 말씀에 받아들여가지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된 것은 된 것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적절한 수준 이상의 형벌을 가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보복법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이죠. 유대인들은 특히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 가치를 지키도록 했죠. 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했던 그런 율법 체계를 생명 보호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해서 실수 중에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일단 사람을 죽인 것이니까 그 사람 죽인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을 지는 건 내 생명을 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서 누가 죽임을 당하면 그 죽임 당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피해 보복자 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해 보복자는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그 혈족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책임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인 자를 반드시 응징하는 거죠. 그를 죽여서 그 갚는 것이죠. 이것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피는 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 해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말아라. 생명 해치는 것은 큰 죄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 이것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둘째는 각 이 당시만 해도 각 그 유목민들이 각 부족 단위로 살아갈 때이니까 부족 단위의 내부적인 결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대외적으로 더 이상 우리 부족을 괴롭히면 안 된다. 그것을 과시하는 용어로도 이 피해 보복법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부족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들이 굉장히 혈통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 같지만요. 약소민족이니까 이 약소민족으로서 약소부족으로서의 세를 불려나가는 숫자를 많게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 읽으면서 많이 봤습니다만 꼭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많은 허단 잡족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고 섞여 사는 무리도 있었고 거류민들도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다 이 포용해서 받아들였던 거죠. 그 숫자를 자꾸 키워나갑니다. 유대인 아버지하고 유대인 어머니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물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아버지와 유대인 아닌 어머니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유대인으로입니다. 북의 혈통을 중시하니까요. 그런데 유대인 어머니하고 유대인 아닌 아버지와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항의를 했더니 랍비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머니가 유대인을 교육을 잘 시키면 이 사람 유대인 된다. 그런 의미이죠. 그런 사회적인 관습과 제도를 만든 것도 역시 수가 적은 민족으로서 한 사람이라도 더 수를 늘려나가기 위한 그런 방침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자기 부족을 보호하고 자기 부족의 세를 늘려나가고 자기 부족이 침해당하지 않게 하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보복법이 통용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출애굽기 2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살인한 경우에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도피성 제도를 두어서 보호받게 하는데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닐 때 도피성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 말씀 보시면 악의도 없고 해치기 위해서 시도한 것이 아니었을 경우 이것도 도피성에 숨을 수 있는 보호장치 받을 수 있는 한 경우가 됐습니다. 또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예를 들면 같이 일을 하다가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 일을 하다가 내가 사용하는 도끼 머리가 날아가서 다른 사람 머리를 맞춰서 죽게 했다 그랬을 경우에도 이 사람은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경우에 각자의 여러 가지 배경에 따라서 자기 종족을 보호하고 자기 집화 자기 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기 집을 아무나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복법이 만들어져 있었지만 그 보복법으로부터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고의가 아니고 악의도 없이 마음에도 없는 그런 살인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정식 재판에 의해서 유무죄가 가려질 때까지 보호받게 했던 제도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피할 곳을 만드는데 3절 말씀해 보시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했습니다. 그 보복하는 사람들로부터 피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 피해 보복자는 단순히 복수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근친의 사람이 이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이 사람은 죽은 근친이 파산을 해서 가족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게 될 경우에 그 빚을 갚아주고 노예로 팔려가게 된 그 자녀들을 다시 사와서 그 집을 보존해야 될 책임도 짊어지게 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희생이 크지요. 또는 죽은 사람이 아들이 없어 죽어서 대가 끊어질 경우에는 죽은 사람의 아내와 혼인을 해서 가문을 이어가게 해줘야 될 책임도 지게 됩니다. 우리 룻기에서 보아스와 룻의 그 역사에서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무가 피살당한 경우에 상대를 죽여서 원수를 응징하는 일 이것도 그 보복자가 책임지는 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 기업 물을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를 찾아서 그 상대를 반드시 죽여서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친족을 죽인 사람 추적할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도망가는 사람은 그 도피성을 찾아가서 성문에서 그 마을의 원로들을 만나서 자기 사정을 다 설명하고 내가 정말 의도 없이 악한 생각 없이 실수로 그렇게 됐는데 정식 재판할 때까지 보호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의 말이 일리가 있다 합당하다 그런 판단이 세워지게 되면 그를 불러들여서 마을의 한 집을 주어서 거기에서 거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승급으로 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경우에도 이 사람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의성 없는 살인자를 보복자에게 내어줘 죽게 하면 이 또한 다른 의미에서 살인이 되게 되고 이러한 억울한 살인은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오게 되고 해서 사회적인 이 폭력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실수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로 해서 사회적으로 폭력이 더 악순환을 일으켜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각 종족이 자기의 권한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생명보호장치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보호하느냐? 언제까지 보호하느냐?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했습니다. 재판 받기까지입니다. 이 정식 재판 과정을 통해서 물론 그 앞에 그 마을의 원로들로부터 다 검증받고 도피성에 들어갔지만 그 후에 정식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의도 없는 우발적으로 잘못되어진 그냥 실수에서 저질러진 그런 끔찍한 일이었다는 것이 증명되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에도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죽는 것하고 이 사람의 죄의 유무죄로 판결받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말은 새로운 대제사장이 취임하게 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죠. 어쩌면 국가적인 경사일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큰 경사스러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대사면령과 같은 혜택을 입어서 부지중에 살인했던 이 사람이 더 이상 도피성에 머물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면의 혜택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의 모형으로 이 제도를 마련해 두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자유롭게 되는 것의 한 모형으로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도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의 용서를 값없이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도피성 제도는 예수 십자가 은혜의 모형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도 됩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을 어디에다 만들었는가? 모두 7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여섯 곳에 만들었습니다. 세 곳은 요단강 동쪽에 아주 남쪽에서부터 중간 북쪽에 이르도록 만들었고 요단강 건너온 다음에도 북쪽 갈릴리 하나, 중부지역 세겜에 하나, 남부지역 헤브론에 하나 이렇게 전부 북에서부터 중간지대 남쪽에 이르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각 동쪽의 세 곳, 서쪽의 세 곳을 지도로 측량을 해보면 어디에 사는 사람도 도피성까지의 거리가 48km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48km 이상 되지 않는다는 말은 하루 동안 부지런히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럼 불행한 사건이 생겼을 때 아이고 내가 이 부지 중에 정말 실수로 이렇게 됐구나라고 했을 때 그 보복이 두려운 사람이 하루길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두어서 누구든지 도피성에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생명보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마련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느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또 어느 도시에 사는 사람도 이런 실수에 의해서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문이 도피성의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그 건너편에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 편에 북쪽에 있는 사람 북쪽에 중간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중부지역에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남쪽에 전부 각자 사는 곳에서 각자 가까이 이 도피성을 만들어 두고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다 전국에 분산되게 만들어 두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 아름다운 제도를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9절 말씀에 보시면 주목해 보실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처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속해 있었던 그들만이 아니라 그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거류민들, 이스라엘에 대적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지만 그 신앙을 받아들여서 같이 하나님 섬기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들 중에 살았던 그 거류민들까지도 똑같은 혜택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시 생명의 고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에 따라 차별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느 민족의 생명은 소중, 어느 민족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고 그런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하면서 다른 모든 민족들을 천시하고 특히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전례를 잘 우리가 봅니다. 내 민족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다른 혈통들에 대해서 비하하고 인종차별하고 하는 건 너무나 끔찍한 죄악이죠. 기본적인 생명의 보호를 받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혈통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성경 말씀은 그걸 부정하는 것이에요. 어느 혈통에 속해 있었던지 간에 이 땅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되고 그들을 똑같이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도피성 제도의 목적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은혜가 어느 특정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특정 계층에만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자꾸 어떤 그릇된 신학자들이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혈통에 관계없고 계층에 관계없고 피부색에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보시면 이쪽 저쪽 어디에 살든지 간에 도시 사람이든지 시골 사람이든지 관계치 않고 직업이 무엇이든지 관계치 않고 혈통이 무엇이든지 관계치 않고 그 모든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만민에게 공평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모든 사람에게 천국문이 똑같은 조건으로 열려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은 더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누구든지 자격이 있고 누구든지 그 문이 열려있어서 누구든지 아무런 세상적인 외모에 차별당하고 배척당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만민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이 제도는 피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유목민들의 관습법에서 왔지만 이것을 성경에 담아놓은 것은 과도한 복수를 금지시키시는 사회적 공평함과 공정함과 정의에 기초한 하나님의 법이 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의의를 만든 것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관용하게 대우해야 된다는 일종의 관용법을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모두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누구에게나 용서받고 영생받을 수 있는 길들이 주님 안에서 열려있음을 깨우쳐주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보호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에 충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만 살인죄에 해당하겠습니까? 그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라는 겁니다. 도둑질 하지 말아라. 내가 다른 사람을 훔치는 그것만 문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의 소유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탈취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보호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단순히 해치지 않는 사람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육신의 생명만 그런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